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요일 밤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고 또 현대교회 문제에 관해서 또 한마디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주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왜 전주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아닌지에 대해서 바로 알기를 원하고 바로 알아야 또 오늘 시대가 복잡한 시대가 되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이 밤에도 여기에 참석한 사랑하는 심령 한 심령 한 심령과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남아 함께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천주교의 비평 두 번째 시간. 자, 이 그냥 천주교회를 비평하는 비평뿐 아니라 에큐메니칼 운동, 교회 연합 운동을 비평하면서 교회 연합 운동의 신학적 포용주의, 자유주의 신학을 포용하는 것이 큰 문제고 또 천주교회를 포용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천주교회가 잘못인데 포용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회 비평을 해야 그래야 천주교회를 포용하는 교회연합운동이 잘못됐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까 부득이 천주교회 비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오늘 교계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교회연합운동이 천주교와 매우 밀착되어 있다는 것을 많은 증거들을 너무 많이 증거를 열거해서 제가 좀 간추려서 실제로 그 온라인 올릴 때는 조금 더 줄여서 그 너무 복잡하지 않게 해야겠다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그 천주교가 천주교를 포용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말을 하면서 천주교가 왜 잘못인가 지난 시간에 마리아 교리가 잘못되었다. 마리아 교리가 왜 잘못되었느냐? 마리아를 평생 죄가 없이 출생했고 평생 죄가 없었고 또 하늘로 승천했고 다 성경에 없는 말들. 성경에 없으면 거짓말인데, 그렇죠? 성경이 기준인데 성경이 없는 나라면 거짓말이죠. 성경에 없는 말들을 다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그 마리아에게 기도를 올리고 얼마나 열렬히 기도하는지 교황부터 시작해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고 마리아를 또 뭐라 그런가 보혜사라고 하고 중보자 또 만물의 여왕 그렇게 부르고 마리아를 흠모하고 높이는 그 행위가 그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고 오늘은 둘째로 또 중요한 교리인 칭의의 교리. 칭의는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칭의가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심이라는 거죠. 로마서의 주제가 아닙니까? 로마서가 복음을 전한 성경이라고 로마서 1장 1절에 나와 있죠.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앞에.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로마서의 핵심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도리라고 알고 있죠. 그것이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로마서를 바로 알지 못하면 그는 참 교인이 아니고 또 주의 종들의 교사들은 물론 못되고 교회 직분자도 참 부끄러운 것이죠. 로마서를 모르면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무슨 교회의 봉사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로마서의 핵심은 이신칭이라고 아까 그랬죠. 그거는 제 말이 아니고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고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주석을 쓰면서 여기에 순수한 복음이 있다고 말한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주제가 같은데 로마서는 좀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갈라디아서는 변증적으로 그러니까 율법주의 이단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왜곡시키면 안 된다. 그러면 천벌을 받는다. 그러면서 이신칭의를 변증하는 것이고, 그러나 핵심은 똑같습니다. 이신칭의의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칭의에 대해서 전주교회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복음 진리, 방금 말한 이신칭의 복음 진리를 부정합니다. 부정이요? 긍정해야 되는데, 그걸 믿습니다 해야 되는데 부정합니다. 1563년 트렌트 회의라는 종교 회의가 전주교에서 아주 중요한데, 그것은 종교 개혁자들이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예배당 문 앞에다가 95개 조항을 써붙이고, 야, 이것이 천주교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선전 보고를 하듯이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그 정도 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더 이상 천주교에 내가 그것을 따라다닐 수가 없다. 그 당시에 루터는 신부죠. 신부가 감히 교황을 대항해서 한 거를 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에 이제 전주교 안에서도 그 종교개혁 운동, 막 불같이 일어나는 그 운동을 대처하기 위해서 일어난 그런 회의가 트렌트 회의라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역사에서는 반동 종교개혁이라 그런 말을 해요. 종교개혁에 대해서 반대로 천주교에서 자기네 교리를 수습하고 정리해가지고 대처하려고 하는 회의가 트렌트 회의죠. 그러니까 트렌트 회의의 결정을 보면 천주교 입장이 뭐고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이 뭔지 하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1563년 트렌트 회의의 결정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이 공식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다고 말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거는 개신교인들, 루터파, 루터의 사람들, 또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으니까 누구든지 사람이 공식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받는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했으니까 우리 종교개혁의 유산을 받은, 종교개혁을 따라가는, 복음을 깨닫고 이신칭이 복음을 고백하는 자들을 정죄하는 겁니다. 저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러면 천주교가 무엇을 주장하고 또 우리 개신교가 무엇을 주장하는지 선명히 나눠지죠. 우리는 이신칭이가 복음이라고 믿고, 천주교는 그 이신칭이 믿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했습니다. 두 개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또 트렌트 회의에 또 보면, 누구든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에 의해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하면, 의의 전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의의가 내게 전가되어서, 전달되어서 내가 의인이 된다, 그 교리죠. 그것이 이신칭인데, 근데 의의 전가에 의해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하면, 혹은 심지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호의뿐이라고 말하면, 우리 개신교인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죠. 호의라는 말은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내 속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강도의 십자가에 죽는 강도 같은 경우처럼 이제 죽어가면서도 예수님 믿고 구원 얻었는데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그런 내 행위가 아니, 하나님의 호의뿐이라고 말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정죄하고 저주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주교입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교리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볼 수 있죠. 칭의 교리를 아주 정면으로 분명하게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주교회입니다. 또한 칭의에 관련해서 천주교회는 신자들의 죄들의 속죄가 남아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완전함에 근거해서 칭의를 믿습니다. 그러나 천주교가 칭의를 부정하려고 하니까 속죄가 남아있다고 해야 되겠죠. 속죄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천주교회에 가보면 천주교회는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부절히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고, 신부는 그들에게 보속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보속이라는 말은 속죄입니다. 일종의 당신의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를 속하려면 이런 선행을 하세요, 이런 기도도 좀 하세요, 그리고 보속을 명하는 것입니다. 선행과 기도가 일종의 속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연옥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죄가 다 속해지지 않기 때문에 죽어서 금방 천국 안 들어가요. 천주교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 안 들어가요. 교리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죽어서 그들이 연옥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불의 단련을 받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정결케 돼서 천국 간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 교리가, 이 연옥의 교리가 굉장히 무서운 교리예요. 그러니까 그 연옥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계속 천주교의 후손들은 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선조의 연옥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미사는 돈이 드는 것입니다. 그냥 드리는 미사가 아니라 미사를 드리려면 그것도 아주 미사도 좀 아주 거창한 미사라고 할지 장엄 미사 같은 그런 엄숙한 미사를 드리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매겨놓으니까 그 가난한 성도들이 돈을 다 내면서 미사를 드려서 선조의 연옥의 기간을 짧게 하려고 하니까 이거 아주 나쁜 교리죠. 보통 악한 교리가 아닙니다. 종교 장사를 하고 있는 세계, 우리가 강하게 말하면 종교 장사꾼과 같은 그런 교리가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칭의의 교리를 부정하기 때문에 나오는 교리입니다. 가톨릭 교리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나라의 그 주교회에서 만든 가톨릭 교리서를 보니까 고백의 성사로 지옥의 벌은 언제나 사함을 받으나 고의 성사를 하면 지옥은 안 가지만은 세상과 연옥의 벌까지 사함을 다 받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서의 고난을 통해서 속죄가 남아있고 연옥도 남아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연옥의 벌을 사함받는 것은 아니다. 이 유한한 벌의 사함을 받기 위해 신부는 보속을 정해준다. 아까 말했죠. 보속이라는 것을 신부가 명해서 이렇게 하시오. 이런 선행을 하시오. 헌금도 좀 하시고요. 기도도 몇 번 좀 가서 하시고요. 그러면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감사해서 열심히 경건 생활도 하고 선도 행하려고 하지만은 천주교인들은 동기가 좀 달라요. 죄를 속하기 위해서 선행도 하고 경건 생활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보속을 정해준다. 고백 성사를 받는 사람은 우리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죽으신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자기 죄에서 오는 벌을 보상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신 것뿐만 아니라 각각 개인이 보속, 자기의 죄를 보상하는 속죄가 필요하다. 그런 교리입니다. 이신칭의를 부정하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2바티칸 회의라고 하는 아까 1564년 트렌트 회의는 16세기 옛날 종교개혁 당시의 회의고 제2바티칸 회의는 20세기 1960년대 62년인가 그때 시작된 60년대의 회의인데 제2바티칸 회의도 비슷합니다. 선언이. 그러니까 천주교가 변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제2바티칸 회의의 선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속죄되어야 한다. 이것은 세상에서 이생의 슬픔과 불행과 시련의 일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상의 슬픈 일들, 불행한 일들, 시련이 다 죄를 속죄하는 그런 과정이래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 속죄는 내세에서 불과 고통들 혹은 정결케 하는 형벌들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연옥의 교리죠. 예? 그렇게 다 이 세상에서 속하지 않으면은 죽어서 예, 불로 단련을 받는 연옥에서 연옥이란 말이 시련을 받는 곳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단련을 받아서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야 된다. 그런 교리입니다. 자, 그러나 이신칭의 진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불완전성을 말하는 이것은 성경의 교리와 정반대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완전하며 오직 그 공로에 근거하여 죄인이 죄 씻음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로마서 3장을 보면 3장 21절 22절 복음의 도리를 말하는 것이 로마서 3장 특별히 로마서가 복음을 가르치는 성경이고 로마서 3장이 그렇고 3장 23절 24절이 가장 정수지만 그 앞에 21절 22절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도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구약에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쳤지만 율법은 그렇게 말하지만은 이제는 율법 외에라는 말은 율법과 별개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두 길을 의에 이르는 두 길을 말합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로마서의 내용은 사람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고 얻는 것이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성경이죠. 이것은 일한 것이 없어도 없이도 은혜로 받는 의라고 표현되며 로마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일이란 말은 율법의 행위를 말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스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그렇죠. 무엇을 행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대가를 받는 것이죠. 일의 대가를.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면 우리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내가 율법의 행위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나는 부족한 죄인이지만 예수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도 그것을 보이는데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한 사람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의로 의인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였지만은 예수님의 의, 한 사람의 의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므로 우리의 의가 되신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수님은 우리의 의이다 그렇게 불리우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에도 선지자의 예언에도 나오고 신약성경의 고린도전서 1장 30절 또 오늘 읽은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도 복음의 아주 핵심을 보이는 요절 한절 요절이니까 우리가 읽어볼 만하죠. 2장 갈라디아 2장 16절 다시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의롭게 되는 것 번역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렇게 번역해야 정확합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의로운 인격이 된다기보다 의롭다고 법적으로 간주된다, 여겨진다는 그런 개념이 칭의의 개념입니다. 법정적 개념이라 그렇게 어려운 말, 법정에서 선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실제로 우리 속에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간주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칭의의 진리가.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같은 단어가 로마서에서는 의롭다 하심이라고 바로 번역되었어요. 갈라디아서에서만 의롭게 된다 이렇게 번역하고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나 이런 걸 번역하면서 의롭게 된다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들이 들어 있어요. 그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종교개혁의 유산인 칭의의 법정적 개념을 흐려놓는 그런 교리적인 오류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렇게 읽어야 되고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분명히 말하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게 표준말이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그것도 행위로서 해야 맞을 것 같은데 행위로서 서 하면은 우리가 자격을 말하고 서 하면 그것을 가지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율법의 믿음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럴 때는 믿음으로서 그렇게 표현하지 서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분명히 성경이 이신 칭의를 증거하고 있고 또 사죄와 칭의는 우리가 받은 죄사함과 칭의는 완전하다. 성경이 증거하기를 또 이신 칭의와 더불어 아까 지금 천주교는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보석이 필요하고 또 연옥이 필요하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잘못된 교리다. 성경은 우리의 사죄와 칭의가 완전하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우리의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살아보려고 하는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죠.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한 속죄가 아니어져서 무슨 이 땅에서 보석을 해야 되고 연옥에 가야 되고 그런 허탄한 교리들을 만들어서 교인들을 올가매고 그러면 교인들이 거기에 교회에 얽어매여서 열심히 교회에 충성할지는 몰라도 진리를 잃어버리는 노예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해야 될 진리를 바로 전하지 아니하고 저들은 종교의 노예를 만드는 그런 일이라고 보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도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할렐루야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의를 이룬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은 의를 이룬 사역,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그래서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말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그가 다 이루는 일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넘어가 보면 우리가 아는 몇 구절을 인용 자주 하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것이 완료형이라고 그랬죠. 완료형 분사입니다. 헤기아스메 노이스쯤 될 것입니다.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되고 히브리서 10장 14절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거기도 완료형 직설법이라고 거기는 앞에는 분사지만 여기는 온전하다고 하는 완료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놀라운 것이 우리가 온전합니까? 우리가 거룩합니까?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법적으로는 완전한 자로 거룩한 자로 간주된다. 이것이 칭의의 진리고 놀라운 복음의 그런 진리이지. 성도들의 기도와 선행은 그러므로 사죄와 칭의의 수단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고 선행을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요 열매다. 결국 사죄와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도 하고 선행도 한다. 거꾸로죠. 천주교는 기도와 선행을 하는데 하는 것만 보면 비슷하지만 천주교는 그것을 사죄와 칭의의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 수단으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 신교는 복음의 진리 성경을 바로 하는 우리들은 그것이 아니고 주의 구원의 은혜를 사죄와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제 열심히 기도도 하고 경건하게 사십시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주교의 칭의론, 복음의 핵심인 이신칭의의 진리를 부정하고 그것을 왜곡시키는 것은 그것은 보통 큰 오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복음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경계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너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 말씀한 그 말씀, 그 우려가 천주교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큰 오류, 하나님 앞에 매우 두려운 오류인 것입니다. 셋째로 천주교회는 성찬에 대해서도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찬도 매우 중요한 교리죠. 성찬을 천주교에서는 미사라고 부르죠. 미사. 미사가 속죄 제사로서 거기에서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하며 그리스도께서 미사 때마다 반복하여 죽으신다. 이것이 천주교의 주장입니다. 트렌트 신앙고백, 아까 말한 트렌트의 회의에서 거기서 발표한 신앙고백에 보면 나는 미사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한 참된 적절한 속죄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고백한다. 미사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라, 속죄 제사라고 말합니다. 또 트렌트 회의는 누구든지 미사에서 참되고 적절한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트렌트 회의는 저주를 많이 선포했어요. 아마 100번 이상 선포했을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을 향해서 미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이죠. 무서운 그런 말.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도 보통 짓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진리가 바른 사람들을 오히려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시고 얼마나 노하시겠습니까? 너희가 잘못된 거야. 개신교가 잘못된 게 아니고 너희가 그거 미사교리가 잘못된 거야. 성찬교리 잘못된 거야. 너희가 잘못되면서 바로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거 택도 없는 말이고 너 그러면 안 돼. 너 아주 죄를 하나 더 짓는 거다. 그거는 오류에다가 플러스해서 악한 저주를 하는 형제를 저주하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라는데 살인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하니 너 큰 죄를 짓는 거죠. 히브리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단번에라는 말 말해요. 히브리서 7장 27절 9장 12절 9장 26절 9장 28절 단번에 단번에 헬라어로는 하팍스 에파팍스 그러는데 단번에라는 말을 네 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가 단번에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위해 더 이상 속죄의 제사가 필요치 않습니다. 계속 속죄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죄의 속죄의 완전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단번에 이루어진 그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에는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죠.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계속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 참된 속죄 제사다. 그 거짓말이고 잘못된 교리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자,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천주교회는 교회와 교황의 권위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황의 권위, 교회의 권위. 천주교회는 성경의 권위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들보다는 우리와 가까운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 바가 있죠.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믿는 듯 따지만은 철저하게 바로 믿으면은 다른 권위를 우리가 부정해야 되는데 성경의 권위뿐 아니라 성경의 권위도 인정하면서도 교회의 권위, 특별히 교황의 권위를 동등한 권위, 교회가 결국 성경도 다 결정했다. 교회가 모든 것을 교리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 가운데 특별히 교황이 하나님께서 그런 교리의 교훈에 대한 권을 주셨기 때문에 교황이 무엇을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갖는다. 이게 이제 천주교 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뿐 아니라 교회와 교황의 동등한 권위, 교회와 권위, 교회 회의들이나 회의의 결정이나 교황이 동등한 권위,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다고 주장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실은 권위의 문제가 중요하죠. 우리는 모든 것이 성경에 근거한다 그런 말을 수없이 많이 하죠. 성경에 근거해서 누구든지 무엇을 주장하고 성경에 근거해서 누구든지 무엇을 반박하고 성경에 근거해서 믿고 성경대로 살고 그것이 우리의 신조의 기본 신조인데 그런데 이 기본적인 것을 흔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아니고 교회가 또 교황이 이렇게 되면 문제가 달라지죠. 그래서 모든 비성경적인 교리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교황의 이름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아까 마리아의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의 무죄 잉태, 마리아의 평생 순결, 마리아의 승천 다 교황들이 만들어낸 교리거든요. 성경에 없으니까 교회가 교황이 만들어내는 그런 교리가 된 것이죠. 특히 1870년 바티칸 회의라고 하는 19세기 말에 바티칸 회의는 로마 교황이 그 직분에 따라 믿음과 윤리에 관한 교리를 정리할 때 믿음의 교리, 윤리적인 교훈을 줄 때에 그는 무오하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1870년의 바티칸 회의입니다. 자, 이 바티칸 회의의 결정이 천주교를 결정적으로 구렁텅이에 집어넣어버렸습니다. 이전에는 천주교의 교회 회의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회의는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는 말했어요. 그러나 교황을 그런 식으로 절대 권위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교황이 무오하다고 선언해버렸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권위들이 무시되죠. 교황이 그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게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천주교회의 보통 심각한 오류를 일으키는 교리 많은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은 이 교황 무오설이야말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죠. 그런데 이 교황보고서도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1964년 제2 바티칸 회의가 있다고 그랬죠. 20세기에 제2 바티칸 회의도 교황을 베드로의 계승자,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전체 교회의 유형적 머리라고 부르면서 교황의 머리됨과 무오한 교훈의 직분에 관한 교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오한 교훈의 직분에 관한 교리, 즉 교황 무엇을 그거죠, 그 내용이죠. 교황이 옥좌에서 말하면 교리나 윤리 문제에 있어서 무오한 교훈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무오한 교훈의 직분에 관한 교리를 모든 신실한 자들이 확고히 믿어야 할 교리로 변함없이 강조하였습니다. 그것이 제2 바티칸 회의에 그런 문서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근거들은 제 책에 자세하게 무슨 책 몇 페이지에 어떻게 있다에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의 교황의 권위, 특별히 교황 무엇을 같은 이 교리는 성경에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교황 무엇을 선언할 때도 교회 안에 진실한 학자들이 그건 아닙니다, 이제까지 교회가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그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교리입니다, 반항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반대하는 자들은 죽음을, 이상한 그런 알 수 없는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리는 성경에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방금 말한 대로 모든 기독교 교리들의 기초인 성경의 신적, 절대적, 최종적 권위에 대한 교리의 가장 모순되죠. 뭐가 결국 최종적 권위냐, 뭐가 기준이냐 할 때 성경이냐 아니면 교회냐, 교황이냐, 그 기준이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무엇이 성경적입니까? 그것은 이제까지 믿어온 대로 개신교회가 고백하는 가장 기초가 바로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 목회도 성경적으로, 설교도 성경적으로, 봉사도 성경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 그것이 이사야 8장 20절 같은데, 모든 이방 그 신비주의자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기준에 비추어 봐야 한다, 그런 말씀이 있죠. 또 모든 성경이 율법에 따라서 1.1학이라도 변함이 없이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하라는 것이 성경의 수없이 많이 증거된 바이죠. 모든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된다. 또 주님께서도 유대인들과 변론하시면서 너희는 장로의 유전을 하나님 말씀 계명보다 더 우위에 두는구나, 아마 마태복음 15장인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과 모든 성경에 주신 이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것은 성경 자체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권위로 물리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권위는 교황들 천명 권위보다 더 큰 권위가 있지만은 내가 그거 안 된다 그러지 않고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성경의 권위에 근거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교황 무오의 교리는 교황의 칙령들을 살펴볼 때에도 그 칙령들의 실제 역사에도 모순됩니다. 역사상 교황들의 사상들과 선언들 간에는 차이점들과, 교황이 무오한다면 같은 그들이 사상이나 선언이 어떻게 서로 차이가 생기나, 또 더더욱이 모순이 생기냐, 한 사람이 말한 거하고 정반대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렇잖아요. 무오하다면. 그러니까 그 역사에도 어긋난다, 그런 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레고리 1세라고 하는 주 590년 604년의 교황인 그레고리 1세, 유명한 교황이죠. 그 교황은 누구든지 전 세계의 감독이라는 칭호를 가지려 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신은 교황이라는 명칭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말을 하는 걸 보면. 그러면서 누구든지 전 세계의 감독, 그들은 로마 교황은 로마 감독이었거든 원래. 로마라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그 대도시들의 예루살렘이나 안디옥이나 또 로마나 알렉산드리아나 콘스탄티노플이나 이런 그 대도시들의 그런 감독들이, 아무래도 대도시,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교회가 대도시에 큰 교회가 있으면 힘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총에 가면 그들이 아주 힘 있는 발언을 하고 더러 하겠지요. 그와 같이 예, 그 로마 감독이 그것이 점점 세력을 얻어가서 교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교황, 로마 주교였, 감독이었지만은 그레고리 1세는 누구든지 전 세계의 감독이라는 칭호를 가지려 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죠. 나는 전 세계의 감독이 아니다. 난 로마 감독이지. 이렇게 겸손히 말한 것과 같죠. 그러나 바로 607년 얼마 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 보니페이스 3세라고 하는 이 교황은 황제로 하여금 그에게 그런 칭호를 주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다 교황이라고 부르는 것은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로마 주교를 다 교황이라고 부르니까 그냥 편의상 교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니페이스 3세 때 황제로부터 전 세계의 감독 교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칭호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레고리 1세하고는 충돌을 하잖아요. 그레고리 1세의 생각에 의하면 보니페이스 3세는 적그리스도예요. 그러잖아요. 그레고리 1세가 누구든지 전 세계의 감독이라고 말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서로 생각이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까? 또 식스투스 5세라고 하는 1585년부터 90년의 교황은 성경을 읽어라. 성경 읽기를 권장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반대로 피우스 7세 1800년부터 1823년에 교황이나 여러 다른 교황들이 성경 읽지 말라. 성경 읽는 것을 정죄했어요. 왜? 성경을 읽으니까 자기네들의 교리하고 충돌된다고 자꾸 반론을 하려니까 성경 읽지 말라.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세상에 어떤 교황은 성경 읽으라 그러고 어떤 교황은 성경 읽으면 정죄를 받고 정죄를 하고 모순이지 않습니까? 더욱이 교황들 중에는 두드러지게 부도덕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요한 12세 유명한 그런 부도덕한 인물이죠. 주 955년부터 964년에 이 요한 12세는 가장 아마 부도덕한 인물 중에 하나인데 살인, 위증, 신성모독, 간음, 근친상간까지 많은 죄들을 지었다. 역사에 나오는, 역사 기록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세속의 황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교황이. 또 알렉산더 6세라고 하는 1492년부터 1503년의 교황은 여섯 아이를 낳았어요. 원래 신부들은 결혼 안 하잖아요. 근데 교황이 아이를 여섯 명이나 낳고 그중 둘은 그가 교황이 된 후에 태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또 교황들이 상당한 정치 권력을 가지는 것도 주님의 모습과 다릅니다. 주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에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 권세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 부귀 영화에 관심이 없어요. 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셨죠. 그는 정치적 권력을 소유하지도 행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교황들은 그렇지 않죠. 교황은 오늘날 보면 교황청은 다른 나라하고 외교도 맺습니다. 예, 외교도 맺는 정도의 정치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정치적인 세력을 가진 단체가 되었습니다. 부귀 영광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황청에 사실은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성당의 재산은 사실은 교황청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신부들은 사유재산이 없습니다. 사유재산을 갖지 못하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못해 결혼하면 사유재산을 나눠줘야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모든 재산이 교황청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천주교의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주교의 교황은 하나님의 교회의 참된 머리나 무호한 지도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참되고 유일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광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자입니다. 이상과 같이 천주교회는 마리아의 교리, 마리아 교리, 또 칭의의 교리, 미사의 교리, 교황의 교리 등 적어도 네 개의 핵심적 교리에 있어서 비성경적이고 이단적입니다. 그러므로 천주교회는 참교회가 아니고 신약교회 2000년 역사상 대표적인 가장 강력한 그리고 지금도 세계적으로 매우 활동적인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천주교회를 적그리스도적이며 우상숭배적인 단체라고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교황제도를 교황제도를 마귀적이라고 그의 책에서 말했고, 존 칼빈도 그의 기독교 강의에서 천주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치명적 대적자로 간주했고, 천주교회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때보다 더 불순한 교리와 더 큰 우상 숭배를 가지고 있고, 다니엘과 바울이 예언했던 바로 그 적 그리스도이다. 기독교 강의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교황의 복음을 바울의 복음의 무서운 변질이다. 갈라디아서 주석에 보면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천주교의 핵심적인 교리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여러 그 외에 오류가 있겠지만 네 개의 중요한 마리아 교리, 칭의 교리, 미사 교리, 교황의 교리, 권위에 대한 권위 교리죠. 이 교리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종교개혁 당시나 또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천주교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태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정당합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살펴본 대로 교회연합운동과 세계교회협의 WCC라고 하는 단체가 천주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모든 종류의 우호적인 관계가 있다, 또 WCC 속에 천주교 신학자들이 다 들어가서 신앙직제위원회에 아주 상임간사들처럼 그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NCC 속에는 전 세계 56개국인가의 천주교회가 정형으로 들어가 있다, 이런 모든 일련의 내용들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배교와 혼란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천주교회와 그렇게 그런 식으로 교제하면 안 된다. 그것은 종교개혁의 귀한 유산을 저버리고 분명히 성경적 교제의 원리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단들을 배격하라, 디도서 3장 10절에, 그리고 요한에서 7절로 11절에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함이라,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과 같이 협력해서 주의 일을 한다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적 교회들은 천주교회와의 교제를 끊어야 됩니다. 참된 교회라면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성도들은 바른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바른 교회에 속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주교회의 비평 두 번째 시간, 이제 천주교회의 문제를 좀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칭의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완전한 의의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은혜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은 단번에 이루어진 완전한 사역인 것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 행위의 기준은 성경뿐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서서 바른 길 가고 잘못된 이 시대의 풍조를 분별하게 하시고 바른 길 걷는 지식과 지혜를 모두에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